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1. 하나님의 경륜대 다른 교훈들.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7절.
이 메시지와 함께 우리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에 관한 생명의 수업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앞에 생명의 수업에서 우리는 바울에 의하여 쓰여진 여섯 권의 책들, 즉 로마서, 히브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를 다루었습니다. 이 여섯 권의 책들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진리들이 계시되었습니다. 바울에 의하여 쓰여진 다른 네 서신들은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바울에 의하여 쓰여진 14서신 중에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히브리서는 매우 기본적이며 하나의 부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도 한 부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책들의 배열이 주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주권적인 안배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하나의 부류로서 놓여졌습니다. 아마 당신은 바울의 다른 네 서신들, 즉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 처음 두 부류의 책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처음 여섯 권의 책들로 구성되는 첫 번째 부류의 책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기본 계시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네 권의 책들로 구성되는 두 번째 부류의 책들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다룹니다. 이 부류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이 두 부류의 서신 모두를 강화합니다. 이 두 책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좀 더 깊고 풍성한 계시를 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에서 그리스도의 진일보적인 풍성을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 이 책들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강화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떠합니까? 이 서신들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 곧 영광의 소망인 우리의 사랑스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여줍니다.
내 서신들의 목적. 디모데 전서.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열어줌.
디모데 전서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열어줍니다. 이와 같은 대요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것이 이 책의 모든 것을 포함한 요약입니다. 우리가 이 서신의 깊이 안으로 파고 들어갈 때만이 우리는 이것이 주제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서신의 깊이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 책이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분배, 즉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하여 말하는 책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음을 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놀라운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경륜은 하나의 경영적인 행정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경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발견되는 네 가지 표현들로 계시되었습니다. 그것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나님이 육신 안에서 나타난 바 되시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경건의 큰 비밀, 하나님이 육신 안에서 나타나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와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 네 가지 사항들과 합쳐질 때 우리는 실제로 디모데 전서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함을 봅니다.
디모데 후서. 교회의 하락에 대한 예방주사.
디모데 후서의 목적은 교회의 하락에 대한 예방주사입니다. 한편으로 예방주사는 적극적인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극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질병에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쓴 바울의 목적은 교회의 하락, 곧 타락과 퇴보에 대한 예방주사를 놓기 위함이었습니다.
디도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함.
디도서의 목적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지방교회가 합당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열어줌과 디모데 후서에서 교회의 타락에 대한 예방주사를 놓음과 디도서에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함은 한 목적의 세 방면, 즉 거룩한 계시의 총결론 부분에 있는 금초대들로 상징된 삼일 하나님의 합당한 표현인 교회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이 이 세 권의 책들에서 거듭하여 강조되었습니다. 1. 신앙.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완전한 복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2. 진리. 이것은 신앙의 내용의 실제입니다. 3. 건강한 가르침, 건강한 말, 건강한 언사, 신앙과 믿음 안에서 건강함.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의 상태와 관계 있습니다. 4.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5. 경건. 하나님의 표현인 생활을 말하는데 그 반대로 경건치 아니함도 언급되었습니다. 6. 믿음. 복음과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믿는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데 그것은 주관적입니다. 7. 양심. 우리의 영에 인도하는 부분으로서 우리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옳다하거나 정죄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가정관리, 하나님의 본배와 동일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신앙의 내용과 실제입니다. 건강한 가르침, 건강한 말, 건강한 언사는 진리를 사역하는 것이며 거룩한 진리의 실제를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거룩한 신앙의 실제들을 수행해 나가는 수단과 능력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 안에서 거룩한 실제, 곧 하나님의 표현을 나타내는 생활입니다. 믿음은 신앙의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 거룩한 실제들을 영접하고 참여합니다. 양심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보존되는 것을 시험하고 확인합니다.
빌레몬서, 세 사람 안에서 믿는 이들의 평등한 신분에 대한 예시.
빌레몬서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성경 교사들에 의해 이 책들은 목회서신, 즉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며 목양하는가에 관한 가르침들을 주는 책으로 불립니다. 이 책들에 목회라는 말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낮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책들 안에 목회와 목양의 요소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목회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피상적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들의 깊이를 들여다보고 그것들이 각각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과 교회의 하락에 대한 예방주사와 교회의 질서의 유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빌레몬서를 그것들과 함께 둘 수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빌레몬서에서 우리는 세 사람 안에서의 믿는 이들의 평등한 신분에 대한 예시를 받습니다. 빌레몬은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종이었지만 그들은 세 사람 안에서 동일한 신분을 누립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으로부터 도망갔으나 감옥에서 바울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를 빌레몬에게 노예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세 사람 안에서 믿는 이들의 동일한 신분의 예를 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서신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와 함께 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당한 지방교회 생활을 할 것인지를 알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륜 대 다른 교훈들입니다. 성경을 읽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디모데 전서 1장에서 이 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장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다른 교훈들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초점, 곧 하나님의 경륜인 그분의 분배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분배함으로 그들로 우주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 곧 새 사람인 교회가 되도록 거룩한 생명과 본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수세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문제는 항상 하나님의 계시에 대비되는 다른 교훈들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어야 함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고 있다고 따질지 모릅니다. 이것이 참일지는 모르나 수침이 계시의 중점은 아닙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수침에 의한 세례냐,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포도주를 사용하느냐, 포도즙을 사용하느냐, 또는 휴거에 있어서 우리가 환난 전 휴거를 믿느냐, 환난 후 휴거를 믿느냐, 환난 중 휴거를 믿느냐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은 다니엘 2장에 있는 거대한 형상이나 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침례에 사용되는 물의 유형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전혀 소홀히 하고 있음은 얼마나 가련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놀라운 삼일 하나님, 즉 아버지, 아들, 영을 그의 택한 이들 안으로 분배하여 그의 참 생명과 본성을 갖게 함으로 그들로 우주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는 그의 많은 아들들, 곧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게 하는 것임을 보는 것은 너무나 중대하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의 중심 계시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바울의 시대에도 다르게 가르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대치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과 나머지 사도들은 같은 것, 그리스도와 교회를 전파했습니다. 사도들은 많았지만 그들의 사역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이 서로 다르게 가르쳤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사복음서에는 네 권의 전기들을 통하여 한 사람이 계시되었습니다. 이 전기들은 다른 각도에서 쓰여졌지만 그것들은 오직 한 사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네 권이 모두 같은 사람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이 놀라운 사람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하여 신약의 끝까지 우리는 계속 이분의 몸을 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모든 사도들은 같은 것, 곧 그리스도와 교회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한 사역을 가졌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이 사역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많았지만 그들은 오직 한 사역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모든 사도들이 하나이며 동일한 사역 안에 있었음을 보다 분명히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과 다른, 소위 어떤 사역이나 다른 사도들은 사실상 전혀 사역이 아니요 다른 가르침입니다. 신약에 따르면 한 사역은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모든 방식의 다른 교훈과 대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분명히 머리수건이나 발 씻음이나 먹는 것에 관한 규례나 나를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러한 다른 교훈들에 대립됩니다.
서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말로 디모데전서를 엽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의 초기 서신에서 그는 우리에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보된 지적이요 명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구주와 우리 구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신약의 경륜에 관한 가르침을 위한 강한 근거로서 이 세 책들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묘사한 특별한 칭호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바로 구원하는 하나님, 즉 구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지 율법을 주는 하나님이나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받도록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이 영원한 생명에 충만한 축복과 누림만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영생의 소망은 바울의 사도 직분의 기초와 조건으로서 디도서 1장 2절에 계시되었고 우리가 기다리는 크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스러운 소망은 디도서 2장 13절에 계시되었으며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의 인격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자신이 우리의 소망,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생명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그의 명령은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이며 영원한 생명에 의하여 성취되어지는 것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공급이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되어지는 의문에 속한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대조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2절에서 바울은 그의 서론의 말을 계속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로 디모데라는 이름은 티모테오스로서 영광을 의미하는 티메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테오스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는 천연적인 출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출생, 즉 믿음의 영역과 요소 안에서 천연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바울의 참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대 다른 교훈들 다른 교훈들
3절에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며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가려 함이라는 것에 대한 바울의 말은 그가 로마의 첫 번째 투옥에서 자유케 된 후의 여행을 가리킵니다. 아마 그는 이 서신을 오늘날의 북그리스와 남불가리아로 구성되는 마게도냐에서 썼을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6절과 갈라디아서 1장 7절, 2장 12절에서 언급된 의견을 달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며 모두 헛된 말에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중심을 둔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경륜에 관한 거룩한 계시의 완성입니다. 그의 사역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와 그의 우주적인 몸, 곧 그를 표현하기 위한 그의 충만인 교회에 관한 계시를 완성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하여는 두 방면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과 실행입니다.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교회의 본성과 의무와 기능을 포함하는 생명에 관한 충분한 계시를 제공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부터 빌레몬서에서는 교회의 실행에 관한 자세한 계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회의 행정과 목양에 속한 것입니다. 이로써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중심 노선과 궁극적인 목표에서 벗어나게 하는 반대자들의 다른 교훈들을 끝내는 것입니다. 1장 3절과 4절과 6절, 7절, 6장 3절부터 5절,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다른 교훈들과 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이단들은 후서에서 다루어진 교회의 타락, 곧 교회의 하락과 퇴보의 CEO 근원입니다.
신화.
4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착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질문들을 위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신화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무소스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4장 7절에서는 이야기라고 번역되었고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는 우화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풍문과 기사와 이야기와 소설 등에 관계되는 말이나 담화나 대화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와 랍비의 이야기들을 포함합니다. 그것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이며 유대인의 신화입니다. 유대인의 신화는 그노시스 신화론의 씨앗이 되었을 것입니다.
끝없는 족보.
이 구절에 언급된 끝없는 족보는 아마 전설로 꾸며진 구약의 족보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들을 위한 기회를 줌.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하나님의 경륜보다는 질문과 헛된 이야기를 할 기회를 줍니다.
헛된 말.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헛된 이야기를 유발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목표인 사랑에 대한 명령에서 빗나가게 합니다.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경계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라고 말합니다. 5절에 있는 경계는 3절에 언급된 명령을 말합니다. 3절에 있는 반대자들의 다른 교훈은 믿는 이들 가운데서 시기와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와 같은 시기와 불화는 사랑, 즉 사도의 명령의 목표와 반대됩니다. 사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마음은 주님만을 구하고 유일한 목표로 주님만을 취하는 혼합됨이 없는 단일한 마음입니다. 선한 양심은 꺼리낌이 없는 양심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4절에 있는 믿음과 연결되며 가장이나 위선이 없는 믿음이고 마음을 정결케 하며 사랑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교회가 하락을 향해 기울어질 때 다른 교훈들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이 모든 덕성들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진실되고 참된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율법.
7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선생들을 언급합니다. 율법의 선생들이 되기를 사모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자신 있게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율법의 선생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사역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과는 다릅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율법의 선생이 되기를 갈망하는 자들은 어떤 것들을 자신 있게 단언합니다. 자신 있게라는 헬라어는 또한 강하게 또는 강조하여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디도서 3장 8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에 따르면 율법은 법 있게 쓰면 선한 것입니다. 바울은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맹세하는 자와 건강한 가르침을 반대하는 자를 위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가르침이라는 말은 생명의 문제를 암시합니다. 어떤 것이 건강하다는 것은 생명이 건강함을 가리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복음을 따른 사도의 건강한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거나 그들을 치료하는 건강한 가르침을 사역합니다. 반대로 3절에 있는 반대자들의 다른 교훈은 다른 이들에게 사망과 독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중심과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은 어떤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1장 4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헬라어로 또한 하나님의 가정의 경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의 택한 사람들 안으로 분배함으로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집, 곧 권속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권속에 대한 경영이며 이 권속은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도의 사역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을 두었지만 반대자들의 다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경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원수에 의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경륜은 지방교회의 행정과 목양을 위해 성도들에게 아주 분명해져야 합니다. 나의 부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중심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40년 이상 가졌던 나의 부담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경륜 외에는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의 경영.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의 권속에 대한 경영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먼저 왕국을 갖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그분이 먼저 집, 곧 가정을 가질 때 그분의 가정은 자연스럽게 그의 왕국이 됩니다. 만일 그가 가정, 곧 권속과 집을 확보할 수 없다면 그는 왕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먼저 그의 권속의 경영 또는 가정 경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의 행정.
둘째로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분배함으로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집, 권속,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갖기 위한 하나님의 권속의 행정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점.
하나님의 경륜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점이었습니다.
믿음 안에.
4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이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으로 하나님을 분배하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배는 믿음 안에 있는 문제,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영역과 요소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믿음은 질문과 반대될 수 있습니다. 그의 택한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는 하나님의 경륜은 천연적인 영역인 율법의 행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듭남을 통한 새 창조의 영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하여 우리는 그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는 그의 아들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분을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에 참여하는 그의 몸의 지체들이 되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졌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수행되는 그의 신약 경륜에 따른 하나님의 분배입니다. 우리는 신약 안에 있는 믿음의 의미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에서 많이 말했습니다. 믿음은 첫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얻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말씀인 하나님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주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다음 믿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으로 이끌기 위해 역사합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우리 안으로 옮겨 부어지며 주입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곧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새 사람의 일부가 되기 위하여 거룩한 생명과 거룩한 본성을 소유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표현을 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은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에 대하여는 들어보았지만 영광의 복음에 대하여는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단지 죄사함과 믿음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지만 영광의 복음은 하나님을 분배하는 복음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복음은 하나님이 표현된 복음, 즉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복음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뛰어난 표현입니다. 그것은 4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경륜을 말합니다. 바울에게 맡겨진 복음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그의 택한 사람들 안으로 분배함으로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복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분의 영광을 비춥니다. 이것이 사도가 주님에게서 받은 위임과 사역입니다. 이것은 지방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가르쳐져야 하며 전파되어야 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밖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맡기고 사역을 위해 그를 사도로 임명하실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고 그분의 위임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안으로 그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 영 안에서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는 하나의 본.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는 하나의 본을 봅니다.
괴수.
바울은 자신이 죄인의 괴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요, 사람을 핍박하는 자요,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욕하고 파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에서 그는 자신에 대하여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호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회방자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이요, 핍박자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엄격한 바리새인인 다소의 사울은 결코 하나님을 회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 예수에 대하여 악하게 말했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것이 회방하는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신격을 믿었음을 가리킵니다. 다소의 사울은 모독하고 파괴하는 방법으로 마치 주 예수를 핍박한 무례한 유대인들처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에 행했다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며 믿지 않음은 눈멀므로부터 옵니다. 다소의 사울은 그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반대할 때 어둠 가운데 있었으며 눈먼 가운데 행했었습니다.
긍휼을 얻음.
13절에서 바울은 그가 긍휼을 얻었다고 증거합니다. 회방자요 핍박자였던 사울은 먼저 긍휼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긍휼은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미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요, 사람을 핍박하는 자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앞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음.
14절은 계속해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뒤따라서 주님의 은혜가 다소의 사울에게 임했으며 단지 풍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사울 안에 넘치도록 풍성하였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주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긍휼과 은혜는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며 믿음과 사랑은 우리에게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영적인 교통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사랑은 우리가 영접한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구원됨.
15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가치가 있는 이 말이 믿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성육신에 의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그의 인간의 몸 안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회 안에서 복음, 곧 기쁨의 소식으로 항상 알려져야 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믿음.
16절에서 바울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관하여 말합니다.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최종의 은사요 가장 높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모든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
16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얻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다소의 사울은 죄인들 가운데 괴수로서 하나님의 긍휼에 임하심을 얻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만세의 왕께 존귀와 영광을 돌림.
17절에서 바울은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교회의 하락에 관련지어 이해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교회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으며 상황은 매우 실망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낙심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어떤 동역자들도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믿은 그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그에게 맡기신 분, 만세의 왕이신 분을 절대적으로 믿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땅의 왕도 만세의 왕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시저는 일시적인 군주였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다르십니까? 바울이 섬긴 하나님은 참으로 만세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영원한 왕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여전하십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썩습니다. 교회는 타락하고 쇠퇴하고 하락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썩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영원하시고 썩지 않으시고 또한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 대해 묘사한 그러한 용어는 오직 이 책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우리는 그러한 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노래하기에 적합한 악보를 쓸 것을 격려합니다. 살아있고 해방된 방법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